제목이 본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본 슈퍼리머스, 세 번째가 범블비입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다른 사람 한 번 잠깐 등장했고 주인이 바뀌었다가 보통은 맷 데이먼 이쪽 때 주인공을 했다가 에다로 그만 중간에 다른 사람이 잠깐 주인공을 했다가 마지막으로도 이제 제이스 본으로 다시 돌아오는 다섯 개짜리 시리즈인데 네. 이 영화가 다른 시리즈하고 좀 달라요. 장르가 이게 보통 첩보 영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전 세계를 구해야 되는 아주 큰 미션이 있다든가 그리고 막 화려한 기술이 막 펼쳐지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미션 임파서블 볼 때마다 새로운 기술에 보면서 감탄하고 막 액션에 감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본 시리즈로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절제된 문자. 네. 아, 이런 게 너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 뭐 세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네, 이게 첫 번째 제목이 그거잖아요. 본 아이덴티티. 네. 본이라는 말이 이제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한 거죠. 이름이 본이라기도 하지만 정말 자기 이름을 알지 못해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이게 이제 원래 본 시리즈가 갖고 있는 큰 줄기 맥락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어떻게 자기가 누군지를 알까? 예, 자기가 누군지를 알까? 거기 보면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하나 보면 그 사람은 최하 이런 사람이겠거니 하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이제 특징 같은 걸 하나 딱 보여준 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 같이 이렇게 동행해야 되는 여성과 함께 식당에 가자마자 예,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딱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스캐닝을 착 하고요. 어느 위치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다 그걸 꿰뚫어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바깥에 있는 차들은 어디에 무슨 차가 있는지 번호판까지 다 알아요. 이야, 이거 훌륭한, 아주 훌륭한. 그 몸이 기억하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무의식적 반응이 늘 몸에 배 있어서 막 경찰들 만나서 자기가 이게 그 완전 노숙자처럼 벤치에서 자고 있다가 경찰이 그 사람을 툭툭툭 건드렸는데 순간 막 네? 엄청난 무술 실력을 발휘하면서 자기를 막 보고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자들은 말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몸으로 이게 완전히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제임스 본처럼 몸에 늘 체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들면 갑자기 막 호신술 이런 거 나오고 예, 어디를 가면 언제나 자기의 그 정신이 다 집중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고 이 사람들을 다 파가고 있을까 예,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몸에 체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세우고 생명을 나누고 자유함을 주고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늘 몸에 체득되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도 말아. 네, 노래 있죠? 네, 정을 나누면서 네, 여러분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여러분 사과나무 어떻게 생긴지 잘 아세요? 배나무와 사과나무, 포도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것에 구별 잘 되십니까? 만약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아무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아 이 나무가 그 나무라는 것을 반대로 알게 되는 거죠. 사과 나무를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 나무구나, 배 열매를 보고 배 나무구나, 포도 열매를 보고 포도 나무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 권면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본질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대부분 다 이 본질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 자유함, 행복 이런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이 본질이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방식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 방식을 잘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 이해를 좀 해본다고 한다면요. 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말을 하면서 서로 대한다는 겁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것.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예. 거짓이 아닌 진실함을 말하고 또 진실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독교 이 공동체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예, 진실하게 말함으로써 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진실함 가운데서 우리 신뢰와 연합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진실함으로 하나의 내가 몸이라는 것을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계명 구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구계명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원리 문답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길 바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우리 자신의 것과 같이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 그리고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우리과 같이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겁니다. 또 진실을 위하여 나서서 이를 옹호하는 것이고요. 또 재판과 처벌의 문제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도 마음속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유롭고 또 명백하고 또 충분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웃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이 진실한 가운데 이것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관대하게 평가하고 이웃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또 소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연약을 슬퍼하고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에서 우리에게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무입니다. 또한 그들의 재능과 미덕을 정말 너그럽게 승인하고 그들의 결백을 변호하고 또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나오죠. 하나는 진실되게 행하는 것,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평판을 높여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과 미덕,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더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거짓말이라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자기에게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야, 너 정말 너무 좋은 거 갖고 있구나. 격려하고 더 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예, 웨스트민스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두 번째는 분노를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 가장 많이 우리 적용하는 데가 우리 부부 관계잖아요. 네. 부부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말씀 가운데 이게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특별히 싸우셔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시고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우리 부부들은 꼭 지키시길 바라서 네. 저 굉장히 노력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다 깨웁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네. 제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결혼하고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아내하고 관계 가운데 제가 두 가지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확실하게.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다. 네,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 첫 번째는 이게 두 번째는 결혼한 순간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하나의 몸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도 내 잘못이고 저 사람 잘못도 내 잘못이다. 네, 이 마음을 꼭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든 간에 뭐 아내가 대부분 잘못 안 하지만 가끔 실수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은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이제 미안하다 얘기 못할 때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내 잘못했어. 하려고 대부분 노력합니다. 네. 그래야 마음속에 부리가 없어. 화가 안 나고요. 해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제가 이거 두 가지를 제가 10년 지나고 깨달았거든요. 네, 네. 굉장히 좋죠? 한번 꼭 실현해 보시길 바라요. 남편분 특별히. 네. 이 분노는, 예수님도 사실 분노를 내셨어요. 안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분노냐면 하나님의 뜻과 의로움 또 사랑에 기초하는 분노셨고요. 근데 이 죄와 불의를 바꾸려고 하는 분노신 거예요. 죄와 불의에 대해서. 근데 인간은 좀 다르죠. 인간의 불의는 내 죄로 타락한 본성에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분노를 대부분 내고 하니까 그리고 좀 파격적이고 그 분노 자체가 또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것이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있고 거룩하지 않은 분노가 있다는 것을 좀 구별하셔가지고 분노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정의가 무너졌다거나 하나님 뜻이 말살됐다거나 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뭐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이 도적의 속굴로 만들었다. 이 잘못된 거잖아요. 정말 잘못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그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기적인 거, 내 약한 본성, 뭐 탐욕에 대해서 이래서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난 거라 이런 거는 네, 여러분들이 분노를 내시면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이거 잘 네, 조절하셔가지고 근데 분노가 나면 저희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제가 365일 괜찮다가 하루가 꼭 군세가 생겨요. 네, 요즘은 좀 나이가 먹어서 좀 더 생기긴 하는데 예전에 정말 화를 잘 안 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축적돼 있던 게 한번 분노가 확 폭발되는 거예요. 이게 막 이게 속에 눌려있던 게 그러면 뭐 364일 잘한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다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순간에. 여러분 이거 분노 조절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분노가 나의 존귀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정말 이 분노를 잘 조절하시길 바라고 이 분노가 나는 순간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더 다스려 주시면 좋을 텐데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위로를 삼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 그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그냥 때려가지고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분노를 대부분 다 안 내는 거고 네. 또 세 번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이 정직하고 이 나눔을 실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정말 기독교인이 되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해서 자립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어떤 특수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선교를 막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는 도움을 받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게을러서 못하는 건 정말 문제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손을 통해서 내가 이 프로핏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나를 먼저 자립시켜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기독교인이 되면서 할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도덕질인 거예요. 네, 옛날에 그 양부로 쓴 거요. 제가 옛날에 글을 읽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막 놀랐어요. 그 사람이 양부 아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네. 양부로스를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부자들에게 주어진 돈은 너희들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맡겨놓은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거 만약에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고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유함 자체가 축복이기도 한데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거를 도둑질로 본 겁니다. 네. 이번 저희 교회는 다들 풍성하시잖아요. 돈도 많으시고 아 일단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저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부여하게 되면 제 기도에 한 1% 들어갔다는 걸 좀 인정해 주시고 네. 여러분 진짜 부여하길 바라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정신을 갖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것도 있지만 내 이웃의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잘 이렇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십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8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아 이게 너무 잘 정리를 해놨어요. 웨스트민스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요구된 의무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의 진실 또는 신실하고 공의로움이니 각 사람에게 당연히 줄 것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소유주에게서 불법 점유된 물건을 배상하는 거고 내가 함부로 뺏으면 안 되고요. 우리들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고서 또 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우리에게 단지 도적질이나 뭔가 뺏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이 도적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 물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 애정의 절제가 도적질하지 않는 거고요. 또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상태에 맞는 것들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또 보존하고 사용하고 처리하려는 이 주의 깊은 배려와 연구, 이 모든 것이 도적질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폭이 좁은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몇 푼 훔치고 삥땅 치고 학생들 여기 없지만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폭넓은 범위를 갖고 있는 게 도적질하지 않는다는 것에 들어있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일과 재정에서 일하고 또 이거 우리의 돈을 관리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자신들의 손으로 땀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신자들과 함께 서로 필요를 채워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네 번째는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의 조심성입니다. 말을 또 잘하는 거예요. 서로를 덕되게 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입만 열면 크리틱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네. 그 대화를 두 번 다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나는 늘 옳은 얘기만 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아, 두 번 다시 대화가 없지 않아요, 사실은. 네. 입만 열면 똑바른 사람도 똑바른 얘기하는 거. 네, 알죠? 뭐, 똑바른 얘기하면 다 좋은 거. 근데 그것이 결코 관계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덕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다는 거. 네. 네. 뭐, 여러분, 그 크리틱 한다는 거 그만큼 관찰력도 있고 뛰어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는 걸 텐데 그거 갖고 계셔야 되지만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 표현할 때는 크리틱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말로 또 이렇게 존중하는 말로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모습 중에 다섯 번째는요. 악하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친절과 용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친절을 보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기방하는 것을 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준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고 있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분노하지 않는 이 감정의 조절. 세 번째는요, 정직하게 서로 나누는 것. 네 번째는 서로 세워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다섯 번째는요, 서로 친절하게 그리고 용서해주는 모습. 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뭐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다시 한번 이 우리의 교훈으로 우리의 적용을 할 수가 없고 하나만 같이 우리가 나누길 바랐는데 첫 번째 거 네,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말고 진실하고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또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거짓은 안 해야 된다는 건 다 이해되시죠? 왜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가? 첫 번째는요 이 진실되게 말하는 것과 거짓되게 말하는 것, 이거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실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진실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짓된 사람은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인들과 대화를 할 때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는 거짓된 자인데 너희가 거짓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간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아버지가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거짓말하는 자고 그거 마귀에게 속한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진리. 예, 진리되어 있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진리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갈 때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그럽니까? 보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중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진리는, 만약 성경에서 진리 하면 중요한 진리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구속자 되신 분이라는 것도 진리고, 우리가 그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도 진리고, 여러 가지 진리가 있는데 복음에 있어서 정말 지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는 어떤 게 중요한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죽으셨고, 또 그가 하나님 나라 가셨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죽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산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거짓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부인하는 것. 이 진리 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놀라운 거기 사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그런데 내가 거짓을 행하는 순간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죽은 나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말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탄에 속여가지고 죽은 나를 다시 살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거짓을 행하는 일입니다. 깊은 진리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절대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겠도록 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서 매일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거짓은 어떤 거냐?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 거짓은 욕망을 드러내고 이 욕망을 극대화시키도록 거짓이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없다면 거짓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없어요. 그렇죠? 거짓이라는 건 내 안에 뭔가가 불만족이 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욕망의 표출이죠. 욕망을 갖고 네, 드러내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2013년에 힐링 캠프에 나왔던 차인표 씨하고 신하라 씨 이렇게 서로 나눴던 대화를 이렇게 쇼트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다 이렇게 봤는데 그 대화가 너무 저희는 아주 이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신하라 씨가 2011년에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이 자궁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수술하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사를 엄청 자극적으로 사용하고 막 이랬던 기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대화의 주제였어요. 그럴 때 남편인 차인표 씨가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내가 그 기자 내가 고발할 거다. 이게 잘못된 거 내가 분명히 수정할 거다. 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혜라 씨가 참 너무 인자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사람은 직업이니까 그런 거니까 용서해야지. 그렇게 막 자극적으로 써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냥 용서해야지. 아, 그래도 차인포 씨가 아, 용서는 안 되고 정말 혼을 내줘야 된다니까. 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 말이 내 자궁이야. 당신이 내가. 아니, 막 잡아졌어요. 막 빵 터졌어요. 제가. 아, 그렇지. 그리고 난 뒤에 차인포 씨가 한 말이 맞아. 지나가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용서를 하고 나니까 여유가 생기다. 용서하고 나니까 여유가 생기다. 이에 대해서 신혜라 씨가 이제 그 다음 말을 이렇게 말을 정리하는데 용서나 사랑, 화해 이런 것은 모든 걸 이렇게 일단락 지는 것 같아. 저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고 다 모든 것을 끝내는 것 같아. 용서, 사랑, 화해 이렇게 하는 것. 뭐든지 그래서 내가 손해보기로 하면 해결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내가 손해보기로 마음먹으면 해결 안 되는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욕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욕망은 계속 분열을 만들어내고 하고 싶어하는 이렇게 서로 컨플릭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욕망을 없애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손해보고 끝내지 하고 내가 용서하고 화합하고 사랑하면 그 문제가 일단락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거짓을 아담과 하와가 이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거죠.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명령이 있었던 생명 실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찾아왔냐면 뱀의 모습으로 우리 사탄이 찾아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 이거 따먹으면 뭐처럼일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또 하나님처럼 하늘처럼 선과 악을 알 수 있고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습니까? 그 결정권을 내가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 신인 거예요? 내가 옳음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예, 네, 그게 신인 거예요. 그걸 막 부각시킨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네가 따르지 않아도 너는 스스로 네가 판단을 이어가고 살 수 있어. 그 따먹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네.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여러분 그 욕망을 실현한다는 것이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정말 위험하고요. 거짓말은 언제나 짝이 나타나는데 핑계를 삼는다는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거를 또 핑계를 대서 또 모델하려고 또 모델하려고 네, 그러면 막 거짓말이 수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길을 잡을지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 한 번으로 끝내십시오. 제가 네, 할 수 있죠. 근데 욕망의 순간 넘어가서 거짓말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 내가 여기서 끝내야지. 내가 여기서 그래서 핑계대지 말고 내가 여기서 내가 책임을 지고 끝내야지. 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거짓말 할 때 핑계되지 않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말한다는 것, 속인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짓은 내 본모습 외에 다른 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래 피조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 있는데 그 거짓을 통해서 내가 이 모습을 하나님 난 받아들이기 싫고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대화하면서 네,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마귀가 뱀, 사탄으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왔다면 그 뱀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질문 하나 했는데 지 마음의 욕망 때문에 자기가 혼자 욕망 때문에 그렇게 막 거짓말하고 혼자 생각하고 상상하고 예, 하나님께서는 이 여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하와는 뭐라고 말을 바뀌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혹시 죽을까? 한명 이걸로 바꾼 거잖아요. 혹시 죽을까? 하나님은 must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maybe?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자기 욕망이다. 그거를 점점점 자기가 말한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거짓을 자꾸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이 거짓을 통해서 계속 있으면 욕망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망이 내가 뭔가 욕망이 자꾸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원하는 거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삶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내라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내스의 뭐 크리스찬이니까 시내라 씨가 용서나 사랑, 화해를 하면 이런 것은 다 일단락 되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손해보기로 하면 해결 안 되는 것은 없어. 세 번째는 이 거짓은 그래서 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나의 욕망을 부추기고요. 더 나아가서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성공과 사랑 그리고 재물의 소유 또 가정 등 굉장히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게 이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에요. 생각해보면 성공, 사랑, 재물 갖는 것, 또 가정을 소유하는 것 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좋은 것을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만, 성공만, 재물만 이렇게 바꾸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절대화시켜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선을 긋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주는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화 자꾸 시키려고 하는 것 왜 우리가 이제 자녀 이게 부모로서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부모로서는 이 자녀를 절대화 시키는 게 있거든요. 네. 왜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왜 자녀 교육을 망가뜨렸나? 자녀 교육 왜 망가뜨려졌죠? 딱 하나인 거예요. 대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이 자녀를 대학교 입시를 시켜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렸을 때 우리 밥상머리 앉으면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기 전에 우리 숟가락도 못 들게 했잖아요. 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거. 네, 그걸 하지는 않는 거예요. 고3이 되잖아요. 집안에서 부모님 목소리도 못 내게 하잖아요. 아빠가 한마디 하면 갑자기 당신은 지금 내 아들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방해하고 있다고. 아, 물론 뭐 예의 범절을 갖춰서 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게 혼낼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절대화가 되는 순간 나머지 거는 다 거기에 밑에서 다 상대화가 되어가지고 잘못된 기준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거고 대학교 가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게 순간 절대화가 되는 순간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좋은 성적 받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좋은 걸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 이거는 잘못.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삶의 절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자체. 네.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문제가 된다는 것을 내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짓이 아닌 우리가 진리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짓은 너희를 종으로 만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거짓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을 행한 사람의 행동이 숨는 거예요.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이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 안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아무 자유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행한 일은 그건 거예요. 네. 하나님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벌거벗어서 자기 수치심을 알기 시작해요. 자기 스스로 양심이 살아있는 동안에 벌거벗어서 하나님 내가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당신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내 잘못이 분명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짓은 이 세 가지를 우리를 막 만들어서 만들어내고요. 그렇다면 진리가 있다면 진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벌벗은 거에 대해서 수치심이 없어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그렇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선합니다. 내가 숨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 잘했지요 라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부끄럽고 두렵고 내가 숨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얼마나 당신한테 떳떳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뭔가 숨고에 뭐 도망가게 위축되는 게 있잖아요. 다음 여러분 한번 삶을 다시 돌이키길 바라는데요. 그럴 때 내가 뭔가 거짓 때문에 숨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말씀의 진리 가운데 회복되시길 바라고 다시 그래서 자유롭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정말 자유롭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양심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를 느끼니까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마지막으로 이 거짓을 행하는 순간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 자신이 이제까지는 다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거짓을 행하는 순간 그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신뢰가 없으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제가 베트남에 대한 다큐를 보다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사용한다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를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뭐가 쫙 깔렸냐면 큰 도시에 가면 다 전단품만 물건 그거만 있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신용이라는 거는 내가 미래의 것을 지금 현재 땡겨 쓰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쓰고 미래의 그 돈을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사회 성공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그게 신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서로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쓰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갚질 않고. 그래서 전단품만 쫙 늘어나요. 전단품.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 신용을 무너뜨리고 신용이 무너지면 관계, 사회성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거기서는 어떤 미래도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서로서로가 믿을 수 없다면 우리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고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거짓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진리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진리 가운데 내 욕망이 눌려지길 바라고 진리 가운데 내가 세우려고 하는 그 우상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보기를 바라고요. 그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 내려놓기를 바라고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도 됩니다. 아멘 할 타임이 없어요. 이제.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프랑스 계몽주의의 에세이스트였던 미셸 빌 몽테뉴가 이 4세기 교부 제롬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했던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거짓말은 정말 저주받을 악덕이다. 우리는 인간이며 오직 말로 서로 관계를 맺는다. 말로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거짓의 공포와 엄중함을 알았다면 인식했다면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이 거짓말을 불로 처벌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거짓말하는 사람 화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정말 이게 심한 죄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특별히 부모님들이 되게 무해한 잘못들에 대해서 자녀를 훈계하려고 무해한 잘못이에요. 그런 훈계하려고 지나치게 애쓰며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결과도 없는 그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 정말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을 본다. 그런데 거짓말이야말로 내가 생각하기에 거짓말이야말로 내가 생각하기에 태어남과 그 진행을 지속적으로 막아야 할 유일한 결점이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재밌습니다. 거짓말은 그래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자라면서 한번 혀가 거짓말하는 법을 터득하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여러분 입에서 절대 생기지 않길 바라고요. 자녀들에게 정말 이 어릴 때부터 이 거짓이 좀 나이가 먹으면서 같이 자란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 서로서로를 돌보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들어보이신 성령의 무대 우리 찬양할 텐데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날을 제가